창세기 2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 내가 차지하는 집을 원하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하늘을 맞이할 때 축복하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 하늘을 맞이할 때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 즉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함께 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창세기 27장을 통해 복을 받으려고 하는 네 명의 사람들의 행동을 그의 중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까? 복이 인간에게 있어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고 말하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샬롬,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엇을 해서 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생은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어질 때 곧 복을 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주신 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연이어서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아니 이미 받은 복을 유지하며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의 의미들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지어놓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무언가 자유함을 다 주어놓고 하지 못할 것을 만들어놓으며 우리의 삶을 제약하려고 만들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없다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생하는 인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된 삶을 누리지만 그 모든 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로 시선을 맞추고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말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에덴을 누리고 회복하는 방법임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그분께서 주신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첩경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주신 복의 눈이 멀어 주신 하나님은 배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 삼아 더 많은 복을 얻기에 혈안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복만을 목적 삼는 행위를 기복신앙, 즉 우상 숭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 우리는 이삭의 가족들의 면면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네 명 모두도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달랐죠. 이삭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방법대로 복을 추구했고요. 그 이삭의 잘못된 방법을 알아차린 리브가는 사기극을 연출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얻으려 합니다. 야곱은요, 그 사기극의 주연으로 출연해서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기까지 어머니가 가리킨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다들 이 복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그나마 그들에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 그런데 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는 복 받는 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사기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게 된 원인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증거하면서 그 마지막 증거의 중심에 레위인이 있음을 밝혔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서 그 모든 타락의 원인이 그들 집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복만을 쫓고 있는 이 에서는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쳤을 겁니다. 철저하게 교육했을 겁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져 가며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살아내지 못한 이삭 덕분에 에서가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야곱도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리브가도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복받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되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그럼 과거에 우리는 교회로부터 많은 잘못된 요구도 있었고 많은 잘못된 가르침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을 받았을까요? 왜 헌금하면 복받고 십일조하면 복받고 교회 지으면 복받고 그죠? 선교하면 복받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 실상은 그 내용 가운데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가 복받고자 하는 그 중심이 더 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문제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성경은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교제가 무엇이죠? 이게 말씀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1번은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죠?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건 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될 수 있는 방법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복을 이루려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7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손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데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옆에 두고요. 어떻게든 복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일생을 온전히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번 그 PPT를 한번 박성원 선생님 펼쳐주실래요? 이삭의 축복 기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죠? 이삭의 축복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27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27장 1절에서 시작했다면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본문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구조를 파악하면요. 본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찾기가 쉬워집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는 서론이 26장 34절로 35절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뭐라고요? 서론입니다. 그럼 결론은요? 2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죠.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오 느바욧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 문맥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인클루지오 구조를 하나는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인클루지오 구조의 특징이 뭐죠?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중요한 걸 가운데다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쉬워집니다. 저자는 의도한 바가 뚜렷합니다. 에서의 결혼과 에서의 결혼을 양쪽에 둘러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원래 복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에서라는 걸 A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밑에는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부분 바로 앞에 야곱임을 드러내죠. 교차 형식으로 대칭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B와 B다시가 되면 한 대 묶이고요. A가 에서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 이 구조 본론이 지금 이삭의 축복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조 하나만 알면 지금 이삭의 축복 기도의 핵심을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둠으로써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도식화 시켜놓고 보면 단지 이것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았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도덕적인 설교로만 그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왜 원래 복을 받아야 하는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왜죠? 결혼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입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결혼이 비교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8장 1절부터 5절에는 복받은 자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왜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을 냈습니다. 저희가 읽었죠. 이에 야곱을 보내매 5절입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차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일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드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실컷 27장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맞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노력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복만을 목적으로 복이 자신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에서가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신의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복받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이 죄밖에 없는 인생들의 말과 행동의 조각들을 열심히 맞추셔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그 섭리에 의해 당신의 언약,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자신의 영성훈련에 게을리한 대가로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 에서에게는 신앙교육은 고사하고 바른 결혼관 하나 못 심어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에서가 26장 34절 서두에 시작할 때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신앙이 혼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모가 26장 35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되었더라. 제가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그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데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쳐주시고 계신다는 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근심은 했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근심은 한다는 겁니다. 아, 이래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데, 이래서는 하나님과 무관한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자마자 곧 그때쯤에 이삭은 영안이 어두워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가져오면 너를 복되게 하리라.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사기극을 연출하고, 아니 이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썼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쳐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 부부에게 근심이 무엇이라고요? 굳이 찾아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타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집안 장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의 유력한 집안의 딸과 결혼했을 겁니다. 굉장히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집안의 딸과 분명히 결혼했을 겁니다. 두 여자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모가 근심했다.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 게 좋습니까? 직장은 잘 못 들어가도. 네.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질문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쉬운 질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좋다.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그 인생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소위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기를 애쓰는 삶보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밀어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된 삶을 살겠다는 그 영혼이 어두워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리브가처럼, 사기극이라도 불사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유교계 눈이 멀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삭처럼, 그러면 27장의 내용을 보면 누구도 복을 못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과 이기심과 욕망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때에도 동일하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을 짓고 복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혼합되지 않는 그 씨의 이어짐을 통해서 나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앞에 PPT 좀 내려주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요셉의 대사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 모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다 경험하고 난 마지막 대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과 이기심과 욕망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 일들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사업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신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는 일이 늘 거짓과 이기심과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방해해도 하나님 그분이 지키십니다. 그게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쯤에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왜 복을 받고 살고 있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리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 기물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목사를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사사기의 결론부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미가가,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일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열심, 또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거의 어떤 한때의 순간,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삭, 여기 야곱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발적이 아니라 몰리고 몰리고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신을 속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아니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왔기 때문에. 일전에 오랫동안 저에게 자랑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주머니에 얼마 있었겠습니까? 다 드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게 다였는데 다 드렸죠. 근데 한동안 대학 시절 내내 사람들하고 어떤 뭐 인생의 터닝포인트나 인생의 분기점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으면 늘 제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다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셨다고. 물론 중간중간에 신대원을 가게 되고 목사가 되게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고요. 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네 명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선하고 좋은 것만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내용이 우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그 수없이 많은 사사들과 백성들이 복만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들여서 여태껏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부족한 인생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란 이름에 걸맞은 인생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먼저 택하시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야곱,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야곱, 그 인생을 훈련해 가시죠. 왜죠? 믿음의 조상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 인품과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기독교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부터 한참 동안 야곱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단 야곱을 택하시지만 이 사람의 사람됨이나 이 사람의 인격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는 부적격입니다. 돈을 보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험난하고 험악한 세월이 주어지는 겁니다. 평생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떠나 살게 하는 겁니다. 너는 그러한 인품으로는 나의 거룩한 약속을 이어받고 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먼저 신실하고 온전한 인품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야곱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먼저 꺼내놓고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야곱을 통해 알아가야 하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경과 사람들의 내용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야곱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듯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폭풍이고 하나님의 태풍이고 하나님의 손기름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걸 깨닫습니다. 아,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 나가면서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니 일국의 왕도 아니고 중군동 전체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파라오에게 일개 촌부가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제정신입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복 주심 아래서 그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 파라오를 만나서 축복하며 시작하고 나올 때 축복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 에서의 결혼과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이 내 사람의 불순종과 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근거를 삼으셔서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사실 복 주실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명의 사람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의 해설서가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구약을 다 알아야 히브리서를 볼 수도 있는 아이러니가 있긴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에서가 왜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까? 파축 때문입니다. 파축이 상징하는 게 뭐죠? 세속주의죠. 세상이죠. 지금 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필요한데 장자권은 무슨 장자권?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먹고 지금 마시는 것. 그에 반해서 장자권은 영혼의 관점에 있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모습을 성경은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는 그 중요성을 깨닫고 나와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삶의 실존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을 해뒀네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내가 기진맥진에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권?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대변시켜 봅시다. 지금 애들 공부시키기도 죽을 지경인데 교회는 무슨 교회? 그죠? 내가 지금 장사하기도 바쁜데 봉사는 무슨 봉사? 내가 지금 내일 먹고 살기도 바쁜데 헌금은 무슨 헌금? 지금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컨 오늘을 해결하기 위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27장에는 그러지 않은 야곱이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야곱의 삶은 27, 28, 29, 30, 31, 32, 33, 34까지 갈 때만 해도요. 딱 정의를 하면 비열하고 야비한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35장에 돌아서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11장 20절은 그 야곱을, 요셉을, 이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시 한 번만 이 부분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으로 행한 게 없는데 성경은 왜 믿음으로 했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바라보며 축복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축복했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쳐주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겉으로 보면 둘 다 세속주의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초에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요. 야곱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하고 비열하게 사기치며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시선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명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더러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와중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의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한쪽 측면을 당겨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정도 동안 제가 머리를 빼고 수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평생. 전 해운대 출신이라서 머리를 물 안에 담그고 수영하는 걸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해운대에서는 머리를 다 빼고 수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을 때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물 안에 머리를 넣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길게 가고 호흡도 좋더라고요. 자세도 더 멋지고. 그러나 사람이 한번 몸에 익숙한 걸 버리긴 쉽지 않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한날 수영장에 가서 이제 나의 문제를 느끼고 이제 진 집사님께 여러 가지를 이제 조언을 받았죠. 집사님께서 아, 문제가 이거다. 또 이건 문제다. 이걸 문제다 하면서 제가 자세를 다 고쳤습니다. 머리도 물 안에 집어넣고 수영 자세도 바꾸고. 수영을 한동안 배우다 보니 결정적으로 수영은 팔로 하는 게 아니라 다리로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지경에 왔습니다. 팔은 몸을 밀어서 호흡을 하는데 사용하고 수영에 물을 타고 몸의 밸런스를 잡는 것이 킥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 저희 집 1번과 3번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는데 북구청을 세국산 데려갔는데 3번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도 형처럼 수영을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을 자기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3번에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수영의 핵심은 킥이다. 그랬더니 3번이 그때부터 발차기를 연습을 하다가 이제 물에 뛰어들면서 손은 전혀 젖지 않고 발로만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거짓과 이기심과 자기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적어도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그 말씀대로 애를 쓰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여름이 저물어가는 이때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애를 쓰십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지금 이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부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